지금 저희가 디모데 전후서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강해를 했습니다. 목사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설교하고 가르치라는 그런 그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설교와 가르침의 최종 목적은 charity, 사랑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설교,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교사들의 이제 특징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은 율법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목적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걸 드러내고 그리고 두려움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 안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제정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었고, 또 특별히 구약시대의 율법은 도덕법, 지민법, 그 다음에 의식법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덕법은 의식법이나 지민법은 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십계명의 그 도덕법은 신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짓는 면허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사기를 쳐도 좋고 뭘 해도 좋고 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그 극심한 방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위배가 되는 거짓 교사들의 이제 주장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일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이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무슨 의미? 은혜, 긍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본인에게 이거를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 그 안에 은혜와 긍휼이 들어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같이 극심한 자가, 극심한 죄인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본인이 간증을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과거, 또 지금의 현재 상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1절에 가서 보면,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앞뒤 문맥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절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 선생들이 헛된 말장난, 또 도덕법 폐기, 십계명을 다 폐기해도 된다 이런 주장에 이제 철퇴를 가하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 율법이 제정이 된 그런 목적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의 도덕법을 위반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그런 자들,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가서 보면 율법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생겼냐, 가서 보니까 법을 무시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이런 자들, 또 어떤 자들이 있냐,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음행을 일삼는 자,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 증언하는 자 등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도덕법, 이거를 어기는 자들, 부모를 대적하고 살인하고 동성애를 하고 음행을 하고 거짓 증언하는 이런 모든 자들, 그걸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게 나열하면 여러분 그 법을 어긴 자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잖아요. 그 나열한 모든 게. 그러니까 바울이 맨 끝에 뭐라고 썼냐.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아니면 역행하는 자들 때문에 만들어졌다 해서 그 뒤에 지금 식으로 이하 동문 이렇게 뭐 한다든지, 영어로는 ETC, etc. 이렇게 이거 외에도 많단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딱 묶어서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회에 역행하는 것,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전한 교리가 뭔가? 십계명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또 신명기 5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건전한 교리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들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들어있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모든 가르침이나 역행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제정이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거를 영광스러운 복음이라 그랬냐? 은혜의 복음도 될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데,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한 면에서도 완전하시고, 공의를 밝히고 공의를 집행하신 데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렇죠? 지혜 면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사랑 면에서도 완전하시고, 신실한 면에서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거를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 그러면 여러분이 찬란한 햇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이나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이나 이게 찬란한 태양처럼 이렇게 빛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복음이다. 찬란하다.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아름답다. 아니면 빼어나다. 아니면 뛰어나다. 이런 말로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복음, 이거를 바울은 그게 내게 맡겨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맡았다, 그거를. 근데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거예요. 그게 수동태를 쓰는 게 이럴 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수동태. 내게 맡겨진 거예요.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줬으니까 내가 봤을 때 내게는 맡겨진 거죠. 이게 왜 나한테 맡겨졌느냐. 이 이야기 지금 하면서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은 당연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건전한 교리가 들어있는데, 건전한 교리의 핵심을 딱두 가지로 신약시대에 이야기하면 구원과 성화입니다. 건전한 교리의 핵심은 구원과 성화. 여러분, 재림교리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뭐는 틀리면 안 되냐? 구원과 성화의 교리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복음,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건전한 교리가 들어있는데, 그 건전한 교리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구원과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 자, 따라서 구원받았다 하고 한 사람들이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그 도덕법과 또 복음에 담긴 건전한 교리에 따라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면 무언가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일하면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성화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구원만 계속 강조를 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제 이 침례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그 영상을, 미국 영상을 들었습니다. 많은 미국 침례교에 이제 가면은 맨날 구원받으라는 그 얘기만 하는데,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같이 가야, 그래야 그게 온전한 복음이 되고 건전한 교리가 되는데, 구원받으라고 손 들라고 그러면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반쪽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에 반만 가르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을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하겠느냐? 20절 그 5장에 가서 보면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여러분, 살인죄를 용서받은 사람하고, 그렇죠? 예, 10만 원 뭐 훔치거나 한 거 이거 용서받은 사람이 그 용서받았을 때 그 은혜의 그 깊이가 어떤 사람이 훨씬 더 크겠어요? 아, 살인죄 용서받은 사람이 너무나 크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1절에. 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예, 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죄를 지으면은 죄가 내 주인이 돼갖고 나를 속박을 해서 내가 자꾸 끌려가는 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우리 지체로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꼭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성령님의 감독하에서 지도하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또다시 나와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15절 다시 한번,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구원만 선포하면 안 되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 같이 선포가 되고, 특별히 이 교회는 원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오는 데가 교회예요. 다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매일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면 그런 넌센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역교회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뭘 해야 된다고? 교회는 성화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의 거의 90% 이상은 성화를 가르치고, 이 가운데 교회에 멤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도 한 10% 정도는 전하고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지역교회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내가 구원 간증하고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간증을 하겠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간증하시잖아요. 간증하시는데 바울이 내가 직접 한번 간증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지금의 이런 사람이 됐다. 이걸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바울이 받았잖아요.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 받은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생겨나야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영광스러운 그 복음으로 구원받기 전의 상태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될 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 이것이 어떻게 자기 삶에서 일을 해서 과거의 그 흉악한 죄인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뀌었는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거기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증언하는 그런 내용, 다마스커스 그 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를 세 번 연거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이 체험과 함께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 이렇게 이제 본인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신성을 모독했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잡아다가 예수님 부인하라고 그렇게 잡아 족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극심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죄인이었다. 또 뭐라 그래? 내가 과거에 펄시큐터, 핍박하는 자였다. 누구를 핍박했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그냥 믿지 마, 뭐 이렇게 해서 말로 그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요? 심지어 시리아까지 가서 얼마나 열성이 대단했던지, 유대 여기 지방에만 머문 게 아니라 저 남의 나라 딴 땅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여기 감옥에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그런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숨을 쉬는 게 이게 내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울이 숨을 쉬면은 그 숨 속에서 위협과 살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냥 막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눈이 시뻘게 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스데반 죽이는 일에 동의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을 서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 내가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인줄이 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말은 뭐냐, 교만해서 해를 여러 번 끼치는데 말로만 끼친 게 아니라 폭력을 사용해서 해를 끼쳤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서 폭력을 휘두르며 해악을 끼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오늘날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거만한 폭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해서 남을 폭력으로라도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바울의 과거가 그랬다고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랬는데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 뒷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그 일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악한 짓을 했냐, 내가 불신자였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해서. 그래서 불신과 무지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자, 그러면 불신, 무지 이거가 있으면은 다 죄가 용서가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 알지 못하고 그랬다는데. 그렇죠. 알지 못하고, 또 믿지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다, 이렇게 되면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앞뒤 문맥을 지금 보면 바울이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변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야. 본인이 죄인들 가운데 최고 죄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 죄가 가벼운 죄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앞뒤 문맥상. 자, 무지, 이거 무지는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건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죄를 더 무겁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에 그러냐, 배울 기회가 충분히 많았는데도 그 기회를 무시하거나, 배웠어요, 들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그 진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거절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무지가 죄를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이, 그렇죠, 돌을 맞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언했잖아요. 그 증언이 어느 정도였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스데반 죽이는 일에 본인이 동일하고 옷을 맡아두고 가서 하라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일에 동참을 했단 말이죠. 또한 불신앙은 바울을 변호해 줄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무지에서 나오고 또 불신앙 때문에 더욱더 악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내 과거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줬다.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불신과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먼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무지한 가운데 열성만 냈던 그냥 열성 분자고 믿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여기처럼 믿지 않는 완고한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어찌되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사랑과 이런 거를 고의로 무시하고 이렇게 불신 가운데 살고 하는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극심한 죄인으로 살다가 회심한 이런 사람은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 내가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내가 과거에 이렇게 극심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그런 대상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지 못하는 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치워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그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극심하게 길에서 벗어나고 나같이 극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이런 일들을 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왜? 옳다고 믿은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9절 따르면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을 표현에 따르면 열심은 있었는데 그게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게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주신 빛과 양심을 거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나는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무지와 불신앙, 이거는 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 긍휼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됐다. 그렇게 극심한 죄인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대졸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신 가운데 이런 일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바울이 신성모독자요 박해자요 폭력적인 자로서 무지한 가운데 불신앙 속에 있을 때 그를 붙잡아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고 뭐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해보겠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올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하고 정반대, 근데 본인 생각에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본인 생각에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들어서 올려주셨다. 이걸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이 된 것은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 좋은 그런 성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의 과거에 그 극심한 죄인의 상태를 지금 말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바울이 자신의 무지, 이런 불신 이런 걸 언급한 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측면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예를 보고 저 바울도 성도를 받게 했으니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긍휼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살다가 끝에 가서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맨 끝에 가서 죽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긍휼을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무지를 강조함으로써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깨달은 진리를 고의로 거역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결코 긍휼을 얻지 못한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레위기 5장 15절에서 19절, 민수기 15장 22절에 31절 가서 보면 범법 허물을 드린 예가 나와요. 범법 허물은 어떤 사람이 드리냐,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경우에는 범법 허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고의로 알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는 거는 용서가 안 됐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예를 들어갖고 바울도 저러다가 해서 나중에 긍휼 입었으니까 은혜를 다 알아, 하나님이 뭔지 다 알면서도 끝에 가서 내가 그때 가서 긍휼을 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된다. 나는 고의적으로 죄 짓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은 무지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일한 결과지 고의적인 악행에 대한 면허가 아니라는 거. 이게 참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나중에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가서 보면 바울이 또 뭐라고 증언하냐,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누구보다도 강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전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바울처럼 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박멸해야 되겠다고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때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는 유대인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랍비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관점에서, 신약시대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비록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심지어 그분께 예배를 드린다 해도 성경적으로는 불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다 했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그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드디어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가 열렸으니까 이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 구약시대 그 하나님 내가 믿는다 이걸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구약시대를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넘어왔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처녀 탄생을 통해서 죄 없는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신다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딱 나와야 그래야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야 진정으로 믿는다는 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13절 후반부부터 15절 가서 보면 오히려 긍휼을 얻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은혜, 긍휼 이 두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처럼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이 극심한 죄인을 구원하고 용서하실 수 있었냐? 여기에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야? 긍휼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 긍휼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란 말 그레이스,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멀시. 그래서 14절, 16절, 13절 이런 데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 그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의 복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복을,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복을 받으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 다 죽이고 한 그런 사람이니까 그게 은혜예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신성에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걸 줬다는 거, 그게 은혜다, 은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 멀시를 통해 바울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관례에 따르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통해서 그가 그런 형벌을 받지 않도록 면제를 해줬다는 거예요. 면제.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풍성히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이고 긍휼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형벌을 면제해주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둘 다가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은혜는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명사로 그레이스가 성경에 170번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긍휼은 그보다 더 많이 나와 276회에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수단. 하나님이 사랑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두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는 은혜, 하나는 긍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긍휼만 있으면 구원받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그러면 다 구원받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구원은 어떻게 돼? 오직 자발적인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주어졌어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고개를 살랑살랑 하면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애아들이니까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쓰라고. 싫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가 안 되죠. 아버지는 주려고 마련했지만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예, 은혜를 베푸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돼? 예스 하고 받아들여야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내용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에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했다. 자, 이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쓸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왜? 뭐 일단은 본인에게 적용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죽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니까, 그런 흉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까 은혜가 정말 넘치고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뒤 문맥으로는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뒤 문맥은 그건 뭐냐, 이 놀라운 구원, 정말 받을 수 없는 자가 받게 된 이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고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1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만을 구원하시려고가 아니라 죄인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 표현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여기 한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 은혜가 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아주 극심한 죄인인 이 바울도 구원하셨다면, 그렇죠, 나머지 아마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바울보다는 낫잖아요 저희가.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그래도 바울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저희가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뭐 쫓아다니고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이렇게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바울에 비교해 보면 바울보다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구원받았으면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떤 극심한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에 whosoever, 누구든지,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극도로 풍성하게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 지금 그거를 앞뒤 문맥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기 평가가 뭔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어휴, 이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자가 됐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에베소 3장 8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자기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사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고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드디어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와서는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요새 우두머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아시죠? 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최고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우두머리 죄인이었다 하고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을 지금 받고 난 이후에도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죄인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그런 그 성도의 태도다, 여러분. 예, 구원 받으면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 구원 받은 뒤에 그러고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성경적으로 해야 막 가장 천박한 사람이다. 가장 천박한 자예요. 어떤 목사가 구원받고 나서 나는 죄 없습니다. 죄인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이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자다. 사도 바울처럼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분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죄에서 벗어났어요. 이미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영원 무궁토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도 조그만 죄를 자꾸 지우면은 그게 본인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심각한 죄를 지은 걸로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백이 어떻게 하나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그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울이 자기의 현실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가.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여러분? 예, 죄를 짓긴 졌지만 근데 그 조그만 그런 죄도 무지무지 무겁고 심각한 그런 죄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구원과 성화 이 두 개가 함께 같이 선포가 되는 이 복음이 그게 영광스러운 그런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게 건전한 교리다, 성경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자, 구원 받은 뒤에 앞과 뒤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설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어떻게 됐어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러 곳곳으로 다니던 자가 곳곳으로 다니면서 적어도 2만 킬로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게 된 거죠. 바울이 회심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극적인 변화잖아요.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인다 그러고 살기가 등등해서 돌아다닌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그를 의심해서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31절.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진짜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서 겨우 그 사람들하고 친교를 나눈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또 어떤 일까지 주냐,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래서 말 그대로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그 사명, 소명 아니면 부르심 이런 그 사역, 이런 위임 이런 거를 나는 사람들에게서 받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가서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받지 않았다.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았다. 그거를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내가 푯대를 향해 밀치며 나간다.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사람에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소명을 주셨다. 그게 어떤 소명이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그렇죠? 그 높은 부르심에 따르는 그런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저 앞에 표대를 이제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그 표대를 향해 밀치면서, 밀친다는 건 프레스,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서 이런 그 압박과 여러 가지를 이겨내면서 앞으로 내가 달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건 왜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이 내용이 여기 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나를 신실한 자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었다. 영어로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예. 어떤 일을 시켜도 정말 저 사람 믿음직해.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한 일에도 엄청나게 신실했어요, 여러분. 보통 신실한 게 어느 정도,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정도로 그렇게 열정 있고 신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정도로 신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높이 사신 거예요. 저 사람에게 맡기면 신실하게 목숨을 내걸고까지 내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항상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 사용하시고 신실한 자들만 사용하십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고 요셉을 보시고 모세를 보시고 여호수아를 보시고 다니엘을 보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실수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욕망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신실하다는 건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그 목표를 찾아서 쭉 나가는 게 그 신실함이지, 신실하다 그래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완전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보면서 신실한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무슨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모임의 인도자가 되든 뭐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떨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떨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그냥 아침에 태양을 보시면 돼. 졌다가 그 다음날 가면 또 있잖아요. 그 다음날 가면 또 떠오르잖아요, 태양이.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 다음에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계속 있잖아요. 어느 때가 영원 무궁토록 태양이 뜬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렇죠,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실하지 아니해도 내 자신이,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한 자로 봐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 그래서 내가 신실한 자야 그러고 교만하면 안 되고, 나 자신은 내가 정말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낮추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 잘하고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신실한 사람이 돼야 회사도 이끌고 그 국회의원도 되고 모두 되고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반드시 신실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신실한 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12절에 나를 능력 있게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who has enabled me, able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바울이 처음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여태까지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말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아마 3년이고 정도 있으면서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판단하셔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에 일을 하게 하고, 그게 무슨 일이든지, 그렇죠? 일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특별히 교회의 목사가 되길 원하는 분들, 또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누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야 그래야 교회에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고 어느 그룹을 인도해 나갈 때 그 그룹이 신실한 그룹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설교 말씀 마치면서 오늘 했던 이야기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건전한 교리, 그 건전한 교리가 어디에 들어있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들어있다. 그 건전한 교리의 핵심은 뭐냐? 구원과 성화.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과 성화. 여러분,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믿습니다만 받는 건데, 성화는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목숨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뭐가 가장 중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았는데 맨날 구원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 내가 죄인들 중에 아직도 죄를 짓는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렇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절에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될 때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항상 머릿속에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점점 쇠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는 그 일, 그 일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그 일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일이 건전한 교리에 따라, 구원과 성화,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함에 따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